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인 오늘은 강진 본당 이창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강진성당 이창현 사무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당신 순환의 증인이 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모 사건의 증인으로 선택하십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이 하얗게 번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느님의 산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분들, 구약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세 분이 나눈 말씀은 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룩하실 일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세상을 떠나실 일을 직역하면 그분의 떠나심입니다. 이때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엑소도스는 기원전 125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시나이로 옮겨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면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세상에서 하느님께로 옮겨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게 초대된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할 제자들은 분명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떠남에 있어 예수님의 변모 사건과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소리,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사건이며 희망이 되는 소리가 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하게 될 때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은 어렵고 두려운 길을 함께할 준비를 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희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변모 사건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개개인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찾는 보물찾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히 숨겨두신 작은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여정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어떤 페이지마다 걸어갈 힘이 될 보물, 희망을 심어두셨습니다. 우리가 달릴 길을 달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희망인 부활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 보물과 희망은 때론 이웃 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안에서, 어떠한 성취 안에서, 때때로는 어떠한 고통 안에서도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심어두신 희망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작은 열매들의 힘을 얻어 달릴 길을 다 달려갑시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에 꼭 참여합시다.
일분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세상과 인간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자라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자 다시 오시리라 굳게 믿으며 복된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책 속에서 캐내는 보물. 오늘은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현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때로는 내 감정을 예약해둘 필요가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상대가 치졸하게 나오거나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쏴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즉각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 후련함을 느낀다.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찜찜하고 그 말이 화근이 되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짧은 발화의 쾌감, 그리고 남는 긴 후회.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정 예약 발송이 그것이다. 극한 감정 상태에서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글로 메시지를 정리해본다. 그렇게 작성한 메시지를 바로 발송하지 않고 예약을 걸어둔다. 이메일도 좋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좋다. 나는 보통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예약을 걸고 다음날 아침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잔하면서 예약된 메시지를 다시 읽어본다. 그렇게 한 번 더 읽어본 다음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발송하고 아침에 보니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를 수정해서 발송한다. 그렇게 보낸 메시지는 거의 실수가 없다. 내 감정 상태의 극단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고점과 저점의 숙성 과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 감정을 예약해둘 필요가 있다.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그리고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것이 내 실수를 줄이고 내가 조금 더 견고한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이제 브리어 작곡의 이 집을 축복해 주소서라는 곡이죠. 레슬리 가렛이 연주합니다. 집을 축복해 주소서라는 제목, 브리어 작곡의 작품,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아, 이제 안톤 브루크너 작품 준비합니다. 미사곡 제2번 마단조. 예, 팔성부 미사곡이죠. 1882년의 작품인데요. 이 미사곡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스투트가르트 감마합창단과 독일 브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청년 희년 2025 기념 미사 직후 3종 기도가 끝난 후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음 세계 청년대회 개최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년 전 리스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하신 초청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함께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 청년 대회를 거행하기 위해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희망의 순례는 2023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부터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까지 상징적 여정을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 차원의 세계 청년 대회 거행과 막 폐막된 젊은이 희년 후속 과정들을 거쳐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페넬 추기경은 다음 국제적 행사의 날짜를 발표한 교황께 감사드린다며 모든 양성자들, 청소년 사무국들, 주교들에게 서울로 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2027 세계 청소년 대회의 주제에 따라서 인도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기경은 이 희년에 경험하는 희망의 기쁨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며 외로움과 가난을 치유하고 분열과 갈등, 전쟁으로 분열된 이 세상에서 평화의 증인이 되는 희망의 순례자가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무례하고 늦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10%였으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뉴질랜드는 실망을 표했으며 럭슨 총리는 우리는 관세에 반대하며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고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질랜드 정부가 사전에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왔고 이번 상황도 잘 대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외교관 반잘리스 비탈리스는 미국으로 향했으며 무역장관 토드 맥클레이도 곧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럭스는 뉴질랜드 수출업자들이 유연하고 민첩하다고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뉴질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의 무역대변인 데미언 오코너는 이번 관세 인상이 수출업자들에게 따귀 같은 조치라고 비판하며 경쟁국인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10% 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뉴질랜드만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건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관세의 경제적 영향은 생산, 무역, 소비를 포괄하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모델을 사용해 분석됐습니다. 관세는 미국의 연간 GDP를 0.36% 감소시킵니다. 이는 미화 1082억 달러 또는 가구당 연간 861달러에 해당됩니다. 미국 GDP 변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부품과 자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격 상승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 상품 수입은 4,867억 달러 감소합니다. 그러나 미국 공급망 비용이 상승하고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수입품과 경쟁하는 산업으로 더 많은 노동력과 자원이 이동함에 따라 미국 상품 수출도 4,511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추가 관세로 인해 GDP가 감소했습니다. 스위스의 GDP는 0.47% 감소했는데 이는 가구당 연간 1,215달러에 해당합니다. 태국 0.44%와 대만 0.38%의 GDP 감소율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중국 669억 달러와 유럽연합 266억 달러의 GDP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호주와 영국은 관세로 인해 각각 1억 달러와 7억 달러의 이득을 얻었는데 이는 주로 이들 국가에 부과된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GDP는 0.15% 가구당 204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의 많은 농산물 수출품이 호주산 상품과 경쟁하기 때문이며 호주산 상품의 관세율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연립정부는 소형 정원 창고, 슬립 아웃, 별채방, 차고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내각은 10제곱미터 미만의 단층 구조물에 대한 기존의 부지 경선에서 요구되던 최소 거리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10에서 30제곱미터 사이의 단층 구조물에 대해서도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단 1미터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정원 창고가 부지 경계로부터 높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했으며 그보다 가까이 설치하려면 건축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 규제부 장관은 이러한 넓은 이격거리 규정이 사유주에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는 부지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활비는 오르고 있으며 사람들이 공구를 보관하기 위해 잔디밭 한가운데 창고를 설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 장관은 오늘날 주택시장에서는 공간이 부족하고 건축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펭크 건설부 장관은 사람들이 자신의 뒷마당을 활용할 때 관료주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주택 소유자들은 동의 없이도 경계선이나 다른 건물 근처에 작은 창고나 차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산 규정의 전면 개편으로 어류가 풍부할 경우 어획량 제한을 확대하고 선상 카메라 영상 공개를 금지합니다. 셔인 존스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요일에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도입될 새로운 법안의 일부입니다. 존스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어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이러한 개정안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수산법의 개정안으로 매년 약 15억 달러의 수출을 창출하는 우리 어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획량 제한 개정으로 일부 어업은 최대 5년 동안 어류 개체수 변동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존스 장관은 현재 절차가 너무 느리며 각 개정안은 개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상 카메라 영상은 더 이상 공식 정보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산 자원을 관하는 참고 자료로는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노동당 정부가 펭귄, 돌고래, 물개와 같은 5종의 부수 어획물 미신고를 개선하기 위해 150척 이상의 선박에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존슨은 이러한 변화가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언론의 불법 업은 여론 재판이 아닌 사법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내각 문서 유출 후 니콜 매키 법무부 장관의 주류 판매 개혁 방향이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내각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병맥주 판매점과 슈퍼마켓의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주류 산업에 더 우호적인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차관인 니콜 매키 ACT 차관은 주류 판매 및 공급법을 개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91억 달러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알코올 관련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각 문서 초안을 포함한 아렌젯에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매키 차관은 개혁의 초점을 주류 산업의 사업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매키 차관은 당초 주류 판매 시간을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기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내각 문서 초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은 폭력 범죄에 큰 영향을 미쳐 매년 2,400건의 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현재 철회된 상태입니다. 아렌젯에 유출된 법무부 이메일에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매키 장관으로부터 8월 13일 내각위원회에 제출할 개정 내각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보고서의 초점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거래 시간 단축과 같은 일부 피해 감소 조치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키 장관은 아렌젯의 내각 보고서 초안이 유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 제5회 신앙체험수기에서 오수상을 수상한 광주대교구 연향동 본당 김점순 로사자매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하느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하느님 품에 닻을 내리고.
외마디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에 철퍼덕 넘어졌다. 저쪽 멀리 떨어져 나뒹구는 전화기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는 바닥에 누운 채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다. 숨이 막혀왔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밤새 정수기에서 물이 새어나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거실로 나오다가 미끄러진 것이다. 수영장에 가는 차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던 중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후에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침대에 누워놓고 이리저리 밀고 다니며 한참 동안을 검사를 하더니 등뼈 12번이 골절됐다고 하신다. 12주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말에 눈물이 주르르 양보를 타고 흘렀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나는 20여 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살아왔다. 하루아침에 반신마비가 된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병원으로 복지센터 체육관으로 수영장으로 부지런히 다닌 덕에 이제야 겨우 걷기 시작했는데 다시 침대에 누워만 있으라니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등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 앉을 수도 걸을 수도 없었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18년 동안의 냉담을 풀고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스텔라 선생님이 내 손에 꼭 쥐어주신 까만 팔찌 목주가 있었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그 목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하에 있는 응급병동에서 비몽사몽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고 일반 병동으로 옮겼을 때 갖가지 생각이 스쳤다. 왜 나는 이렇게 아프기만 한 걸까? 그동안 냉담했다고 주님께서 벌을 내리신 걸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어린 양에게 더욱 큰 사랑을 주신다고 했는데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신 의사 선생님 말에 따라 천정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려니 모든 게 후회스러웠다. 반신마비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운동 좀 한답시고 탁구장으로 수영장으로 낮은 산등성이로 쏘다녔던 일이 생각났다.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이렇게 다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조금씩 움직이게 된 어느 날 병원 4층에 있는 성당에 가게 되었다. 성당에 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수녀님께서 다가오셨다. 응급병동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상타 수녀님이셨다. 수녀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나 봐요.
아닙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릴 벌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많이 우릴 사랑하십니다.
수녀님과 한참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바친 후 병실로 돌아와 누워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다니던 학교에는 휴직 신청서를 내고 집에 콕 틀어박혀 있던 날들. 자다가 깨서 온 방을 기어다니며 몸부림치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릴까 고민한 날도 많았다. 깜깜한 거실에서 날밤을 꼬박 세우다가 바닥에서 어렴풋이 잠들었는데 한 줄기 환한 빛에 쌓인 성모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셨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생각했다. 아, 성모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 오셨다. 나는 곧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문병 오셨던 자매님들 말이 맞아.
로사 씨는 꼭 일어날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 안에 로사 씨는 쓸모가 있으니 꼭 낫게 해주실 거예요. 염려 말고 우리 늘 기도하고 운동해요.
맞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건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영원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지. 어떻게든 물리치료를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나자. 아직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인 우리 아이들.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학교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도 돌아가야 해. 이제 더 이상 하느님께 죄짓지 말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교만해서 건져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쓰러뜨리셨나 보다.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완전하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복직을 하니 제일 먼저 장애아동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날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던 아이들의 고통을 실감하자 특수교육을 배워야겠다 싶어 대학원에 등록을 했다. 오직 병원과 학교, 성당만 오가며 지낸 감사한 날들이었다. 나를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교만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께 기도드렸다. 본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면 신부님은 걷기 힘든 나에게 직접 오셔서 성체를 영하게 해주셨는데 2년 후 신부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자 나는 성당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 왼손이 펴지지 않는 게 새삼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주님께서는 나를 고아로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슴 깊이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 장애아동들과 지내던 그 시기 나는 병원으로, 수영장으로, 스포츠센터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공부했던 붓글씨며 문인화 그리기를 비록 한 손으로나마 열심히 하며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 그러다 또 사고가 나니 내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깊은 좌절감에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노력했다. 생각을 바꾸고 바라보는 곳을 바꾸니 지루하고 따분한 병원 생활이 점차 희망으로 변해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내 모습을 보며 좌절했던 나. 밤까지 시간은 더디게 흐르기만 하고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답답했던 내가 이제는 잔잔한 기쁨 속에 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다. 아침 해가 밝아오면 오늘도 산책길에 성모님을 만날 수 있겠지 하며 미소를 지었고 성당으로 향하는 가벼운 발걸음이 즐거움을 주었다. 또한 저녁 식사 후엔 평온한 가운데 묵주기도를 바치며 스르르 잠이 들었고 오늘 꿈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려나? 성모님은 또 어떤 모습이실까? 설렘이 생겼다. 그 시기 본당 수녀님들과 자매님들이 자주 오셔서 위로와 기도를 해주시거나 종종 이웃 성당 자매님들도 와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다. 난 그분들에게 절망의 눈빛을 건네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예전에 쓰러져서 이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을 땐 언제 나으려나, 나을 수는 있나 했는데 이번엔 시간이 지나면 벌떡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기도 봉사하러 다니면서 환자분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환한 웃음은 처음 봐요.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아나니아 원목 수녀님은 매일 병실에 찾아오신 분이다.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 울고 있을 땐 곁에 앉아 등을 가만히 쓸어주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곤 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렇게 거듭 기도를 받는 동안 등의 통증은 점점 나아갔고 내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져 갔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매일 미사를 드리며 온전히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다. 병문안을 와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건네는 이들에게 염려 마십시오. 저는 곧 나을 겁니다. 병원에 와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며 미소를 보였더니 그분들도 걱정을 거두고 함께 웃으셨다. 그러면서도 또 어느 날엔 금세 나을 거라는 기쁨과 잘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교차하기도 했다. 뼈가 제대로 붙지 않으면 어쩌나? 등뼈는 다른 부위와 달리 그대로 붙는 게 아니고 깡통 찌그러진 것처럼 눌려져서 완쾌되어도 원래대로 펴지지 않는다는데 12주 지나서 완쾌되어도 그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지금의 뇌병변 지체장애 또 등뼈 압박골절 후유증이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렸다 예수님 예수님만을 오롯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는 이 마음을 벌하소서 나는 또다시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성모님께 매달렸다 성모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성모 마리아님 어머니 엄마 하고 애타게 불렀다 지금까지 냉담하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할수록 아찔했다 다치기 몇 주일 전부터 다시 성당에 나가기 시작해 얼마나 다행인지 내 모든 걸 오롯이 예수님께 맡기고 성모님께 매달린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다. 냉담 중이었던 나를 성당으로 이끌어주신 마리안느 자매님과 장애인 콜택시 실바노 기사님에게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성당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생활하는 가운데 아픔은 점점 사라지고 평화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루는 꿈속에서 성모님이신지 돌아가신 친정엄마인지 모를 새하얀 옷차림의 여인이 내 뒤에 앉아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게 아닌가. 그때의 따스함과 포근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이 황홀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가자는 간호사의 말에 잠을 깬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성모님께서 오셔서 내 등을 어루만져 주셨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그날 오후 회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다. 등뼈 촬영 결과 상태가 좋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나도 모르게 아 예수님 성모님 하며 두 손을 모았다. 더욱 열심히 매일 미사에 다니면서 묵주기도를 바쳤다. 성당에 앉아서 산책길에서 빨래 거들어 오가면서 그 전에는 온전치 못한 다리로 절름거리며 제대 앞으로 걸어가는 일이 몹시 부끄러웠고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아 성체를 영할 때 신부님 앞에서 손 내밀기가 창피했다. 그런 하찮은 이유로 성당에 나가지 못하고 내 아픔만을 내세워 냉담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었다. 환자복 위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앞에 나가 독서를 하는데도 부끄럽지 않았고 신부님 앞에서도 마음 편히 조막손을 내밀 수 있었다. 성당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힘을 버림받은 이들을 살리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제자로 삼아 세상을 바꾸시는 선택하신 주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분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버림받은 사람처럼 주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광된 부활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는 행복하리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일들을 믿는 자는 행복하리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는 행복하리다.
입원한 지 12주가 지나서 퇴원하게 되었다. 어서 학교에 돌아가서 귀여운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수업도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요양이 필요해서 1개월 휴직 신청서를 내고 집으로 왔다. 등뼈 골절에는 눕는 게 최선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있어서인지 딸아이는 거실에 푹신한 이불을 깔아주었다.
엄마, 틈만 나면 누워 계세요? 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여기 이불 위에 누워 계셔야 해요. 알았죠?
집에 온 나는 잠깐 잠깐 보조기를 벗고 싱크대 앞에 서서 식사 준비도 하고 가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지나서 학교에 돌아갔을 때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우리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들을 만나니 저절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꽤 만족스러운 날들을 보내던 중이었는데 나는 그만 또 한 번 넘어지고 말았다. 이번엔 거실에 깔아놓은 이불이 화근이었다. 성당에서 판공성사를 보고 돌아와 기분이 좋았던 어느 밤으로 기억한다. 안 그래도 왼쪽 다리가 지체장애로 힘이 없었는데 3개월을 누워 지내며 운동을 못한 까닭에 고작 이불자락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다.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퍽 넘어지다 보니 어떻게 방어하지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그대로 거꾸러지고 말았다. 움직이지 못하는 왼쪽 팔이 구부러진 채로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다. 어찌나 통증이 심한지 죽을 것만 같아서 엎드린 채로 부르짖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마는 밤송이보다 더 크게 부풀어 올랐고 왼쪽 팔이 덜렁거렸고 통증은 말할 수 없이 심했다. 가족들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이웃동에 사는 구역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응급실에 데려가 주셨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은 아니라고 해서 진통주사만 맞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골절이 아닌 것은 다행이었지만 좀채 잦아들지 않는 통증은 참기가 힘들었다. 겨우 잠들었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서 통증을 호소하니 CT와 초음파 촬영을 하자고 했다. 결과는 이상 없음. 심한 타박상으로 인해 왼쪽 팔이 온통 피멍으로 뒤덮였는데도 실금도 없고 인대도 무사했으니 참으로 다행이었다. 예수님께서 날 안아주셔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톱날이 파고드는 것 같은 통증은 계속되었다. 병원에서 강한 진통제를 받아왔지만 통증을 막아낼 순 없었다. 아팠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학교에 나갔다. 3개월 동안 기간제 선생님께 맡겼던 우리 아이들인데 또다시 남에게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예수님을 느끼며 간신히 통증을 참았다. 예정대로 눈썰매장 현장 학습도 가서 신나하는 아이들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런 꿈을 꿨다. 까만 수단을 입은 보좌신부님이 내 아픈 팔을 잡아 이끄시는데 저쪽에서는 하얀 제의를 입으신 주임신부님이 인자한 미소로 손짓을 하고 계신 거다. 꿈에서 깨어나 스텔라 선생님께 전화했더니 선생님이 낮게 탄식했다.
아,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 봐. 예수님께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로사 씨 곁에 오시지? 로사 씨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네. 우리 다시 힘내요. 이렇게 또 한 번 긍정 에너지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도 해야겠다. 주님은 두 팔로 로사를 꼭 안아주실 거예요.
성탄 전야가 되었다. 넘어지면서 골절됐던 부위에 무리가 갔는지 등이 다시 아파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성당에 갔다. 수녀님은 오랜만에 미사를 드리러 온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자매님들이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덕분에 성탄전야 축하잔치까지 구경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꼬맹이들의 재롱과 청년부 연극도 즐거웠지만 애미 부부들의 아싸 예수님 율동이 퍽 인상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앞으로 뛰어나가 함께하고 싶었지만 마음만 보낼 수밖에. 어떻게 하면 내년 성탄절엔 내가 교우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기분 좋은 상상도 해보았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행복한 날들. 냉담 중이었을 땐 주일만 되면 미아가 된 것처럼 무척 쓸쓸하고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더욱 심하더니 성당에 나가면서부터 쓸쓸함이 가셨다. 비록 갑옷처럼 딱딱한 보조기 때문에 불편하고 팔의 통증도 여전했지만 또한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나갈 때 넘어질 듯 비틀거렸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가슴 설렙니다. 이 마음 영원하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나는 아픔에서 점점 벗어나게 될 것이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예전의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그런 후에도 나는 지금처럼 성모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려 한다. 미사 독서도 하고 구역반 모임에도 참여해보려 한다. 학교에 나가서는 나만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좋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줘야지. 지금 이 마음 영원토록 간직하게 해주시라고 늘 기도하게 된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있었을 때 일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매일 미사에 참례하며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주일 미사를 드린 후 병상에 돌아와 주보와 카톨릭 평화신문을 읽는 재미였다. 그동안은 신부님께서 읽어주신 부분만 보고 치워버렸던 주보에 커다란 즐거움이 담겨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 어느 신부님께서 하셨던 귀한 말씀을 메모해두었던 일이 생각났다.
삶에서 많은 사건이 너무도 쉽게 우리를 사방으로 끌어당겨 영혼을 잃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하느님 품에 닻을 내리고 하느님 사랑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죽음까지 포함하여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기쁨을 주는 모든 것과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회를 준다.
신부님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하며 나 역시 두려움 없이 예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영광을 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 제5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광주대교구 연양동 본당 김점순 로사자매의 이야기 하느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하느님 품에 닻을 내리고 함께 나눴습니다. 박명선의 평화가 내린다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제공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무례하고 늦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예고해온 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수리 시 이른바 순정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품목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청년 희년 2025 기념미사 직후 3종 기도가 끝난 후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음 세계청년대회 개최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년 전 리스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초청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함께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를 거행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희망의 순례는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부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까지 상징적 여정을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 차원의 세계청년대회 거행과 막 폐막된 젊은이 희년 후속 과정들을 거쳐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페럴 추기경은 다음 국제적 행사의 날짜를 발표한 교황께 감사드린다며 모든 양성자들, 청소년 사무국들, 주교들에게 서울로 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주제에 따라서 인도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기경은 이 희년에 경험하는 희망의 기쁨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며 외로움과 가난을 치유하고 분열과 갈등, 전쟁으로 분열된 이 세상에서 평화의 증인이 되는 희망의 순례자가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세금 제도는 단순하고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과연 공정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세금 규모는 평균 수준이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독특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처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세가 없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생기는 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와 소비세에 대거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반면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구조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법인세율은 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인 세후원은 좁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구조가 너무 단순해 미래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해 동안 약 16만 3천 명의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이 기존 대형은행에서 독립 또는 소형 운영사로 자금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포드 에셀 매니지먼트가 약 15억 달러 순유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제너레이트, 심플리시티, 커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ANZ은 약 7억 2,870만 달러, ESB는 4억 7,660만 달러, 웨스트팩은 3억 5,32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ANZ은 여전히 시장 점유율 17.5%로 1위이나 2015년 25%에 가까웠던 점유율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닝스타 조사에 따르면 ANZ의 보수형 펀드는 10년 성과 기준으로 최하위였고 성장형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ANZ은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라며 디지털 도구와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닝스타의 데이터 책임자 그레그 멍콜은 성과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역량이 상위권 운영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포드 측은 장기 수익률이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며 투자자들은 특히 연중 정부 보조금 확인 시기에 관심이 높아진다고 전했습니다. 커널 측도 키위세이버는 단순한 은행 상품이 아니다며 교육과 인식 향상으로 인해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무례하고 늦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10%였으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뉴질랜드는 실망을 표했고 럭슨 총리는 우리는 관세에 반대하며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고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질랜드 정부가 사전에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왔고 이번 상황에도 잘 대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외교관 반잘리스 비탈리스는 미국으로 향했으며 무역장관 토드 맥클레이도 곧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럭스는 뉴질랜드 수출업자들이 유연하고 민첩하다고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뉴질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의 무역대변인 데미언 오코너는 이번 관세 인상이 수출업자들에게 따귀 같은 조치라고 비판하며 경쟁국인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10% 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뉴질랜드만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건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다이나스픽.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의 무역 관세의 경제적 영향은 생산, 무역, 소비를 포괄하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모델을 사용해 분석됐습니다. 관세는 미국의 연간 GDP를 0.36% 감소시킵니다. 이는 미화 1082억 달러 또는 가구당 연간 861달러에 해당합니다. 미국 GDP 변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부품과 자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격 상승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 상품 수입은 4,867억 달러 감소합니다. 그러나 미국 공급망 비용이 상승하고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수입품과 경쟁하는 산업으로 더 많은 노동력과 자원이 이동함에 따라 미국 상품 수출도 4,511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추가 관세로 인해 GDP가 감소했습니다. 스위스의 GDP는 0.47% 감소했는데 이는 가구당 연간 1,215달러에 해당합니다. 태국 0.44%와 대만 0.38%의 GDP 감소율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중국 669억 달러, 유럽연합 266억 달러의 GDP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호주와 영국은 관세로 인해 각각 1억 달러와 7억 달러의 이득을 얻었는데 이는 주로 이들 국가에 부과된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GDP는 0.15% 가구당 204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의 많은 농산물 수출품이 호주산 상품과 경쟁하기 때문이며 호주산 상품의 관세율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내각 문서 유출 후 니콜 매키 법무부 장관의 주류 판매 개혁 방향이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내각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병맥주 판매점과 슈퍼마켓의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주류 산업의 더 우호적인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차관인 니콜 매키 ACT 차관은 주류 판매 및 공급법을 개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91억 달러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알코올 관련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각 문서 초안을 포함한 아렌젯에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매키 차관은 개혁의 초점을 주류 산업의 사업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매키 차관은 당초 주류 판매 시간을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내각 문서 초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은 폭력범죄에 큰 영향을 미쳐 매년 2,400건의 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현재 철회된 상태입니다. 아렌젯에 유출된 법무부 이메일에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매키 정관으로부터 8월 13일 내각위원회에 제출할 개정 내각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보고서의 초점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거래시간 단축과 같은 일부 피해 감소 조치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키 장관은 아렌젯에 내각 보고서 초안이 유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립정부는 소형 정원 창구, 슬립 아웃, 차고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내각은 10제곱미터 미만의 단층 구조물에 대한 기존의 부지 경선에서 요구되던 최소거리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10에서 30제곱미터 사이의 단층 구조물에 대해서도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단 1미터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정원 창고가 부지 경계로부터 높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했으며 그보다 가까이 설치하려면 건축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 규제부 장관은 이러한 넓은 이격 거리 규정이 사유지에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무원은 부지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활비는 오르고 있으며 사람들이 공구를 보관하기 위해 잔디밭 한가운데 창고를 설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무어 장관은 오늘날 주택시장에서는 공간이 부족하고 건축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펭크 건설부 장관은 사람들이 자신의 뒷마당을 활용할 때 관료주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주택 소유자들은 동의 없이도 경계선이나 다른 건물 근처에 작은 창고나 차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 규정의 전면 개편으로 어류가 풍부할 경우 어획량 제한을 확대하고 선상 카메라 영상 공개를 금지합니다. 쇼인 존스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요일에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도입될 새로운 법안의 일부입니다. 존슨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어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이러한 개정안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수산법의 개정안으로 매년 약 15억 달러의 수출을 창출하는 우리 어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획량 제한 개정으로 일부 어업은 최대 5년 동안 어류 개체수 변동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존스 장관은 현재 절차가 너무 느리며 각 개정안은 개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상 카메라 영상은 더 이상 공식 정보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산 자원을 관하는 참고 자료로는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노동당 정부는 펭귄, 돌고래, 물개와 같은 어종의 부수 어획물 미신고를 개선하기 위해 150척 이상의 선박에 카메라를 설치됐습니다. 존슨은 이러한 변화가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언론의 불법 어업은 여론 재판이 아닌 사법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예고해온 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 인터뷰에서 4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의약품에 대해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약사들이 미국 밖에 있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주고 그 이후에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합의 결과를 자랑하면서 한국은 자신의 나라를 개방했고 이는 시장 개방뿐 아니라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를 팔 수 있게 됐다며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로 결심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5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 결심을 최근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게 전하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포함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0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이어오면서도 인질이 붙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생명 위협을 고려해 작전을 자제했습니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휴전 인질 석방과 관련한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단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한 백악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휴전 합의 도달 시 모든 인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향후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모든 생존 인질의 석방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통보한 휴전 합의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일대를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동북부 하르키우주 조로바 마을에서 5일 새벽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으로 한 명이 숨지고 어린이 2명이 포함해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철도공사인 우크르잘리느 니차는 성명에서 대규모 공격으로 하르키우주 교통허브인 로조바 마을의 기차역과 인프라가 손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로조바의 민간 인프라를 25대 이상의 드론으로 공격해 창고와 여기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세레이히 젤렌스키 로조바 마을 의회 의장은 이 공격으로 일부 지역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가 자국 전역에 발사한 드론 46대 중 29대를 격추했으며 이어 탄도미사일 1기와 드론 17대가 여러 지역에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동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2명이 다쳤고 전날에도 하르키우주 동북쪽 포프차스크 인근에서 2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올여름 들어 1000km